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이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10명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성명에서 국방부는 또한 국무부와 함께 생존 가족들의 미국 이주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8월 카불공항 근처에서 IS 호라산, ISK의 고위급 인사 2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민간인 10명이 비극적으로 숨졌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잘못된 정보로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당시 미군이 공습 표적을 삼은 차량 운전자는 미국이 운영하는 구호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한 현지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15일 미국 존슨앤존스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얀센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얀센은 화이자나 모더나와는 달리 2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백신입니다. FDA 자문기구는 이날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얀센의 부스터샷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얀센 백신을 맞은 지 적어도 2개월이 지난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고 승인했습니다. 자문위는 전날에도 모더나사 백신의 부스터샷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모더나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고위험군 성인에 대해서는 정상 투여량의 절반을 추가 접종할 수 있다고 승인했습니다. 자문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FDA는 통상적으로 이를 수용해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호라산이 15일에 발생한 시아파 사원 자살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 당국은 이날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에서 금요 예배가 진행 중이던 시아파 사원에 대형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한 47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간 금요 예배가 열리는 시아파 사원에 대한 폭탄 공격은 3주째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부 쿤두즈 사원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4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ISK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 IS의 아프간 지부격으로 같은 순위파인 탈레반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상 등을 이유로 비난해왔습니다. 영국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에이머스 하원 의원이 15일 지역구 행사에서 흉기에 찔려 피살됐습니다. 영국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용의자인 25세의 영국인 남성에 대한 초기 수사 결과 살해 동기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가 소말리아계 영국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피살된 에이머스 의원은 38년간 하원 의원을 역임한 중견 정치인으로 이날 지역 교회에서 주민들을 만나다가 살해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6일 에이머스 의원이 살해된 교회를 방문해서 헌화하고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에이머스 의원이 사랑받는 친구이자 성실한 동료였다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에 반대하던 노동당 조 콕스 의원이 극우 인사의 총격에 살해되는 등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나운 후라잉 미얀마 총사령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15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미나운 후라잉 사령관의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4월 특별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세안은 당시 회의에서 즉각적인 폭력 중단, 특사 파견 등 5개 사항에 관한 합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뉴인 뉴스 박영섭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의 한 지역정부 웹사이트에는요. 코로나19 식량 자원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창구인데요. 이 페이지를 보면 무료 배급소 위치, 또 식사 배달, 식료품 배달, 연방정부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일명 SNAP 등 내용이 다양합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 정부들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식량 공급을 위한 정부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됐던 프로그램이 코로나 이후 확장되고 추가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식량이 이 주민들에게 배포됐을까요? AP통신이 미국 내 관련 단체의 자료를 통해 보도했는데요. 2020년 3월 당시에 전국적으로 사무실과 학교의 폐쇄가 시작됐을 때 그 영향이 즉각적이었는데 2020년 1분기에 11억 파운드의 식품이 배포됐습니다. 2분기에는 그 수에 더해 42% 증가한 16억 파운드를 넘어섰죠. 단위가 너무 커서 짐작이 잘 안 되실 텐데요. 11억 파운드면은 55만 톤가량의 무게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미국 영화 타이타닉 기억하십니까? 여객선 타이타닉의 무게가 5만 2천 톤이라니까 10배가 넘는 무게의 양이겠죠. 물론 이 양은 기존 지원량과 코로나 이후 추가된 양을 합한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더 늘어서 80만 톤의 음식이 배포됐습니다. 당시에 분기마다 지원량이 증가했더군요. 다행히 최근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그 양이 줄었고 현재 감소세가 완만해진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전역의 기아와 식량 불안정이 지난 6개월 동안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면 감소한 걸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요, 수백만 가구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전역에 200개 이상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뱅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관계자도요, 코로나 이전보다 신청받고 배포되는 식량 지원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많다고 우려를 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무실 복귀가 지연되고 독감 시즌에 들어가면서 학교 폐쇄나 또 바이러스 변종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집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퇴거 유예 조치나 확대됐던 실업수당이 만료되는 상황도 포함했습니다. 이 신문은요, 미 농무부 톰 빌색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전염병이 정점에 달했을 때 미국 성인의 14%가 이 연방정부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SNAP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8%로 내려갔지만 그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6월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이 필요한 미국인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0월 세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푸탈레이트. 이 푸탈레이트는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물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 플라스틱 용품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의 이름입니다. 푸탈레이트, 플라스틱, 이름도 비슷한데요. 이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고분자 화합물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넣는 것인데 이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이 됩니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신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호르몬이 잘 분비돼야 하는데 이 호르몬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미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생식, 재생, 뇌 면역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호르몬 기전의 작은 변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프탈레이트는 PVC 배관, 비닐 바닥 제품, 방수 및 방호 제품, 의료용 튜브, 장난감, 포장지, 방부제, 의류, 자동차, 가구, 샴푸, 비누, 화장품 용기 등 결국 손 뻗으면 잡히는 일상용품인 플라스틱을 접촉하며 사는 인간은 늘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CNN 방송은 플라스틱 사용이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아니라 55세에서 64세로 특정지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술지인 환경오염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체내 함량이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 다양한 원인의 사망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미국이 매년 입는 경제 생산성 손실이 400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없애려는 공중보건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문 주 저자가 설명했는데요. 연구진은 55세에서 64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소변 속의 프탈레이트 농도를 측정해서 10년에 걸친 조기 사망 위험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화학위원회 관계자는 프탈레이트 가운데 고분자 프탈레이트는 독성이 덜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모든 프탈레이트 제품을 총칭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문을 발표한 연구진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용기 내벽이 훼손돼 프탈레이트가 더 잘 흡수된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공동구매. 공동구매는 말 그대로 물품 구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럿이 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공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소비자는 가격 부담이 줄어 좋고 판매자는 이런 소비자들이 많을수록 많이 파니 좋죠. 그런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즉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미국 성인이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소유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팀을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최대 주택 구매 연령 집단이 된 2014년 이래 주택이나 콘도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분석회사에 따르면 2014년에서 올해까지 771%가 급증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2분기 주택 구매 가운데 미혼 커플의 공동 구매 비중이 11%,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 기타가 3%로 전년 동기에 9%와 2%보다 각각 커진 겁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원격 근로가 확산하면서 좀 더 공간 여유가 있는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커졌지만 집값이 오른 것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이런 공동 구매가 늘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또 늦게 결혼하고 애를 낳는 밀레니얼 세대의 문화적 특성도 한몫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공동구매가 당장의 주택구매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주택수리,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이사할 경우 해당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 공동구매 수반된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공동소유자 간 소송전으로 끝이 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김영건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VOA에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만남 제안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어떤 맥락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건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반응인데요. 김 위원장은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이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면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자위적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핵 미사일 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의 결의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험이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 혹은 무력 사용을 방지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 국방부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노력은 한반도 전체뿐 아니라 영내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철통 같은 동맹이 강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확실히 할 것이고 한국 동맹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연설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민의 허리띠를 다시는 조이지 않겠다는 약속은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인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했을까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김정은이 여전히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건 김정은의 폐쇄적인 정책과 무기 개발 때문인데 계속 코로나, 자연재해, 가장 중요하겐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수킴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김정은의 연설은 미국과 한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신호라면서 주민들에게 보내는 대내적 메시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대내적 메시지인가요?
김정은이 국내 상황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 사상을 언급한 것도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결국 이런 모습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예, 경제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열악한 경제 문제를 거듭 시인했다며 그러나 해법이 계속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정책 방향이나 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또 조만간 북중 국경을 다시 연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가 너무 집단적이고 심각할 정도로 국가 통제하에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10년 전 집권 초기에 공장과 농장, 기업에 자유를 주면서 탈중앙화를 잠시 시도했지만 이제는 다시 거꾸로 가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기업소의 사유화를 추진해야 경제적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죠.
네, 전 세계 300여 개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40개 시민사회단체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의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과 인권 문제 모두 김씨 가족과 조선노동당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해 감시와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서한에 동참했네요.
네,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인권연맹, 세계기독교연대 등 세계적인 인권단체에서부터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한국 내 단체들, 또 탈북민단체, 서방세계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있는 많은 단체들도 참여해 북한 노동당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서한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1945년 노동당 창건과 북한 정권이 출범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하에 고통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북한 주민들은 해마다 10월 10일이면 북한 지도부로부터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의 직접적인 책임은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많은 주민이 굶주리거나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어려운데도 국가 자원을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는 여전한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런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주민들의 노동력 착취로 충당하고 있어 더 큰 문제란 지적입니다. 북한도 장마당을 통해 초기 형태의 시장 경제가 자리 잡았는데 중앙당은 주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계속 착취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최근 국제사회에서 계속 우려가 제기된 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의 폐단도 지적을 했네요.
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외국 매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엔 최고 사형, 단순히 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청년들 사이에 외국 말투, 머리 모양, 복장의 유행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북한 당국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 권리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럼 유엔 회원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권고를 했습니까?
북한 당국이 계속 살인과 고문, 노예화 등 인권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북한을 상대하는 국가들이 책임 규명과 관여를 병행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단순히 안보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치적 대화를 반복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고 북한과 양자, 다자 관계에서 안보와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그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에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앞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 영국의 세계적인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위상을 반영해서 한국어 단어 26개를 새로 추가하면서 남북 간의 대조적인 현실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조명됐습니다. 여기엔 대박, 오빠 등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포함됐는데 북한에선 이 오빠란 단어를 사용하면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정도로 한류 등 외부 문화를 배척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예.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1884년부터 출판된 뭐 세계적인 사전인데 어떤 단어들이 추가됐을까요?
한국인들이 요즘 많이 쓰는 오빠, 대박, 이 먹방에서부터 K-드라마, 또 한국식 영어 표현인 스킨십, 파이팅 등 음식과 음악, 전통, 대중문화 용어들을 추가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 측은 우리 모두 한류, 즉 코리안 웨이브의 정점을 달리고 있다며 이것은 영화, 음악, 패션뿐 아니라 언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BBC, 미국의 CNN 등 주요 영어권 매체들은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 또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최근 전 세계 드라마 팬을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 열풍이 이제 세계적인 사전에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 네.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포함해서 한류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두 편은 북한 주민 대부분이 봤을 정도로 북한에서도 인기가 높은데요. 북한 지도부는 이를 비사회주의로 여겨 중대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보고에서 북한 지도부가 비사회주의 투쟁 명목으로 청년들의 옷차림이나 남한식 말투,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도 최근 김정은이 K-POP을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머리 모양, 말,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규정했다며 북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류의 영향력이 김정은에겐 사회 장악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탈북민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지구촌 주민들이 즐기는 이 한류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면서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출신으로 영국 의회에 근무하는 티머시 조시는 VOA에 많이 화가 난다면서 영국 친구들은 진짜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냐는 질문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현하는 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라면서 젊은 지도자가 청년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 자체가 잔인하고 위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K-POP을 악성암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정작 K-POP 등을 즐긴다는 비판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한국의 여성 K-POP 그룹인 레드벨벳의 평양 공연 때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이들의 공연을 보고 또 가수들을 별도로 만나 악수를 하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되고 인민은 절대 안 된다는 건 대표적인 내로남불의 상징이란 비판이죠. 이에 대해 그레그 스칼레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가 진정한 인민대중 중심을 실현하려면 비사회주의 척결이 아니라 외래문화 수용을 통해 한국처럼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CNN 안보 전문 기자 비비안 살라마 씨를 오종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과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보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백악관 출입 기자를 거쳐 CNN에서 국가안보 현안을 보도하고 있는 비비안 살라마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My name is Vivian Salama. I'm National Security Correspondent for CNN.
네, 제 이름은 비비안 살라마입니다. CNN 소속 국가안보 전문 기자고요. 그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MBC 방송의 정치부 기자였고요. 그전에는 AP통신에서 외교 안보 담당 기자와 이라크 지국장 등을 맡았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한 지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안보 전문 기자시니까 이것부터 여쭐게요. 신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해서 더 급한 안보 현안이 많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I think it's always going to be an important issue for any administration, and certainl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no exception to that.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 문제는 역대 어느 미국 행정부에서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분류해왔어요. 바이든 행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 정부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서 북한 문제가 1순위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코 뒷순위로 밀어서는 안 될 과제가 바로 북한인 거죠.
북한 문제가 어째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For the U.S. especially, we have tens of thousands of troops deployed in East Asia, and so North Korea's proliferation activities and what it's doing in terms of its nuclear program are always going to be an issue because obviously
미군 병력 수십만 명이 아시아에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실제적인 위협을 주는 게 북한의 핵 활동이에요. 물론 중국도 잠재적인 위협이긴 합니다만 북한처럼 공개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도발 행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Secondly, many U.S. allies in the region, Japan, South Korea, the Philippines, you name it.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영내 미국의 많은 동맹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들로 엮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그 목표를 성취할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As far as whether or not you'll see a face-to-face meeting with, for example, President Biden when he becomes president and Kim Jong-un, that's probably much more unlikely. I think that's where the big difference is going to be betwee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정상 간 1대1 담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 점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포기가 가시적으로 확인돼야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상황이 개선될 겁니다. 아마도 실무선에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성과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모든 게 북한에 달렸습니다.
살라마 기자 본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안보 전문 기자가 되신 계기는 뭔가요?
I was a foreign correspondent for 13 years. I've lived in six countries, mostly in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기자 생활 초창기에 해외 특파원 활동만 13년간 했어요. 그동안 주재했던 나라가 6개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전 중인 중동 국가 아니면 테러, 분쟁이 잦은 남아시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안보 현안이 보도활동의 중심에 자리 잡았죠. 실제로 전투 현장 한복판에 나가 종군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뭡니까?
It's so hard to pick, you know. I've been so lucky, both from my travel.
고르기가 힘드네요. 좋았던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나빴던 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쟁의 현장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걸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했더라도 난민이 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사람도 수없이 봤고요. 정말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참상은 언제까지나 제 가슴속에 무겁게 남아있을 거예요.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안보 전문 기자로 일하는 목적 의식이에요. 분쟁과 불안정을 세계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wouldn't like to put a number on it. It's a little bit too hard to say. I think that we have been going through a very challenging time.
아, 딱히 몇 점이다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언론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도전이란 말은 뭐냐면 물리적인 언론 탄압이 아니고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이 언론을 직설적으로 공격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언론의 신뢰가 높았던 적도 있고 낮았던 적도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언론이 더 잘하면 대중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없는 미국에서는 언론 자유의 수준은 매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이군요.
As far as freedoms go, I mean, look, I lived and worked in a place like Egypt, where there are no press freedoms and journalists are arrested constantly because of doing their job.
네, 언론 자유에 대한 실제적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녀본 중동 이슬람권 국가들에선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이집트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언론인들이 줄기차게 잡혀들어가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이유 하나만으로요. 크게 위험하고 부당한 일이죠. 제가 미국 언론인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뭡니까?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기대하세요?
I mean... Every journalist probably will tell you that they want to work on their personal life a little more because they work so much. And so, you know, a lot of it is having a nice work-life balance.
10년 뒤라. 제가 워낙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좀 맞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10년 동안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외교 안보 전문 기자나 정치 전문 기자가 활동하는 워싱턴 DC에서는 언론 활동이 세계 어느 곳보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더 높은 실력이 요구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Honestly, I just think at this point, no matter where you are in the world, opportunities are growing for women.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사회 진보를 이뤄 나가는 기회를 놓지 마세요. 제가 특파원으로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데요. 여성 단독 여행 제한, 여성 운전 금지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차례로 풀리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사우디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에 따른 걸로 보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현지 여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성과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북한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언론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비비안 살라마, CNN 국가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27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마커스 가비는 흑인이 백인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커스 가비가 경제 독립을 위해 가장 공들여 노력한 것은 전 세계 흑인들 사이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해운 회사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흑인이 해운회사 설립에 보태라며 우리 단체 UNIA에 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흑인들의 경제적 독립을 바라고 하루빨리 백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정성으로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드디어 흑인을 위한 해운회사 The Black Star Line을 설립하고 블랙스타 해운회사 이름을 단 선박들이 파나마와 자메이카, 쿠바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항구를 오가고 있습니다. 블랙스타 해운회사는 우리 흑인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안겨줄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커스 가비는 흑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커스 가비는 많은 흑인에게 큰 지지를 받았지만 그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블랙스타 해운회사 사업계획서에서 불법적인 사항을 발견했다며 마커스 가비를 체포했습니다. 마커스 가비는 불법적으로 돈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925년 사기죄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27년 애틀랜타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마커스 가비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습니다.
마커스 가비가 이끈 단체는 처음으로 많은 미국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주요 흑인 조직이었습니다. 마커스 가비가 이끈 조직 자체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조직을 통해 수많은 흑인이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실감하면서 느꼈던 분노와 희망 없는 삶의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흑인들은 문학과 미술 작품, 음악 속에 자신의 감정을 담았습니다. 흑인 예술가들은 미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흑인의 고통과 현실을 예술 작품으로 표출했습니다. 문학과 미술, 음악 같은 미국 흑인 예술사에서 1920년대는 어느 때보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를 이끈 대표적인 흑인 시인은 클로드 맥케이와 랭스턴 휴스, 카운티 컬런입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클로드 맥케이는 자메이카 출신 미국인으로 흑인의 저항과 자유정신을 시에 담았어요. 클로드 맥케이는 1922년 발표한 시 할렘 쉐도우, 할렘의 그림자들 같은 이 정치적 성향을 담은 사회 저항시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소설가이면서 극작가로도 유명한 랭스턴 휴즈는 흑인의 불평등한 현실과 고달픈 삶을 시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랭스턴 휴즈는 학창시절 흑인이란 이유로 같은 학생들과 수업을 받지 못했던 현실과 육상경기나 수영경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담아 문학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랭스턴 휴즈는 1926년 발표한 첫 시집 피곤의 블루스에 흑인이 지금의 편견과 차별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을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흑인의 삶을 표현한 랭스턴 휴즈의 시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표된 시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맥케이와 랭스턴 휴즈와 함께 1920년대 대표적인 흑인 시인으로 꼽히는 카운티 컬런 역시 흑인의 인권이나 시대적 권위주의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흑인 문학인들은 시뿐만 아니라 미국 흑인의 정체성과 인종 문제를 담은 단편 소설과 내용이 긴 장편 소설도 발표했습니다. 제시 포셋은 1924년 발표한 소설 혼란이나 1929년 발표한 소설 검포도빵에서 흑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진 투먼은 1923년 소설 사탕수수를 통해 남부 흑인의 고통을 표현했고 의사 출신 작가인 루돌프 피셔 역시 이 시기 흑인의 현실을 담은 문학작품을 선보였습니다.
1920년대는 흑인 문학과 함께 흑인 음악이 활발히 꽃을 피운 시기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흑인의 저항정신과 자유사상이 담긴 새롭고 흥미진진한 음악이 많이 등장했고요. 흑인 음악 역사를 풍성하게 장식했습니다. 흑인 피아노 연주가들은 미국 흑인들이 새로 도입했던 초기 피아노 재즈 연주법인 레그타임 방식의 음악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흑인 가수들과 연주가들은 블루스로 알려진 슬프고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을 제작하고 연주했습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 애호가들이 재즈라는 새로운 방식의 곡을 연주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즈는 1920년대에 진정한 미국 음악으로 자리매김하며 크게 발전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과 듀크 엘링턴, 유비 블레이크 같은 음악가들이 소극장 등지에서 연주했습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백인 음대 교수들과 다른 전문 음악가들도 흑인 가수와 흑인 연주자의 무대를 찾아와 재즈를 감상했습니다. 미국 흑인들이 즐기던 재즈 음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업, 나이,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흑인들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자신의 조상에게서 이어져온 깊은 뿌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선조들이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는 흑인들이 새로운 정치 사상과 정당을 경험했던 실험적인 시기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해나 김씨와의 지난해 인터뷰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하늘을 향한 꿈 들어보시죠.
제가 어려서부터 제 형제들이 많고 악기가 항상 기타가 저희 집에 늘 제가 자랄 때,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기타를 한 번도 제대로 도레미아도 한 번 제대로 쳐본 적이 없었고.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기타를 치는 오빠를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해나 김씨. 음악은 그저 듣고 즐기는 것일 뿐 음악을 연주한다는 생각은 태어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치려고 해도 제가 쳐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음악에 대한 재능이 없더라고요. 음을 들어도 음목을 캐치를 못하고 도레미아를 배워도 기억을 못하고 저는 정말 음악적인 전혀 그런 재능이 없었거든요.
그랬던 해나 씨에게 찾아온 새로운 세계. 시카고에서 만난 탈북 남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일구려던 꿈이 어그러지면서 모든 의욕을 잃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자매님이 오기 전에 작전에 며칠 전에 제가 시카고로 뜨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막 이제는 그래도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그냥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결혼생활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자고 하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도 쉽게 돈 벌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그냥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로 뜨고 다른 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 자매님이 와 거예요.
삶의 위기 속에서 한인 기독교인을 만나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온종일 기도했다는 해나 씨. 기도를 마친 후 무작정 찾아간 곳이 바로 대형 미국 교회였고 처음 가본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그 소리가 저한테 막 와닿고 제 가슴을 쿵쿵 치는데 그리고 이 가슴 안에서 그냥 그 뭔가가 팡 터져나가는데 퐁 뻥 하고 뚫리는 그런 느낌을 들었었거든요.
온몸이 붕 뜬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은 며칠 동안 자신을 사로잡았고 일주일 후 같은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역시 첫날에 갔던 거하고 똑같이 제가 그런 느낌을 또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가문 갈수록 그냥 찬양을 듣는 순간에는 그냥 이 이모가 뻥 뚫려서 그냥 제 마음이 뻥 뚫려서 터져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태어나 처음 아무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던 악기라는 것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드럼. 해나 씨는 자신이 믿게 된 신을 향해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서 계속 부르짖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는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왔다면 나한테 그 무언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저는 왜 살면서 아무 재능이 없을까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간절함이 찾아온 그때 해나 씨는 시카고 지역 광고 신문에 실린 드럼 강습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 전 어려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악보를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음악을 저는 단 한 번도 악기를 다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드럼을 칠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드럼은 악보 없이 배우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이 가르치면서 수업을 한 세 번, 네 번만 받으면 기껏해서 세 번, 네 번만 받으면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걸 가려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해보자고 해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저 수업에서부터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 보인대요. 그 드럼에 대한 재능이 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꽤 배울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수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을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캐치를 잘하고 드럼은 온몸이 손과 발 다 제각기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온몸이 제각기 인디펜던트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요. 드럼이 가장 힘든 게 그건데 제가 그걸 해낸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없어요. 동작에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럼 연주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 해나 씨는 1회 수업료가 30에서 40달러인 드럼 강습소를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반년이 넘게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재봉틀에 앉아 15년 동안 꼬박 일을 했고 미국에서 네일 아티스트로 역시 가만히 앉아 일을 했는데 해나 씨에게 드럼을 연주하는 시간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스틱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할 때 그 온 몸에서 이 두 손 두 발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을 제 마음에 이 쌓였던 그 상처를 덜어지고 제 가슴이 차츰차츰 가슴이 이게 아물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저 북을 두드렸을 뿐인데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자신이 다니는 작은 교회에서 드럼을 연주하는 기독교 찬양 사역자가 됐고 해나 씨의 마음엔 새로운 소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찬양 드러머 사역자 바로 해나 씨가 갖게 된 새로운 꿈입니다.
꿈에도 제가 제 나이에 정말 북한에 있었다면 장마당에 앉아서 돈 버느라고 정말 먹고 살기에 바쁜데 이 나이에 제가 앉아서 드럼을 치고 있는 게 정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얼마나 기술이 테크닉이 늘어서 잘 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제 48살에 여기 앉아서 지금 드럼을 치고 있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씩 씻어주고 날려주는 드럼 연주만으로도 이미 행복합니다.
뭐 미국 오기 전에는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었지만 지금 제 꿈이 바뀌어서 정말 세계적인 찬양 드러머가 되고 싶은 게 제가 제 꿈인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아니면 저 제 전 생을 제가 걸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
자신을 북한에서 말하는 도끼 목수 같은 드럼 연주자라고 말하는 해나 씨. 악보도 읽지 못하고 그저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대로 온몸으로 연주한다는 해나 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배우러 다닐 수도 없고 교회에서 연주를 할 수도 없지만 머릿속에 음률은 떠나지 않으며 손과 발은 한시도 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하이웨이에서 막 가고 있는데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두 손을 막 신나게 두드리고 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하이웨이니까 차가 막 밀리고 그러는 순간에 차들이 훙 썼는데 누군가 날 자꾸 보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봤는데 그래서 오 마이 갓 그래서 옆에서 지나간 사람들 날 정신없이 보고 웃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 운전하고 사는 사람들 내 옆에 있다 차를 세우면서 나를 보고 정신없이 따라 웃느라고 무슨 나 얼마나 웃었는지 그런 적이 몇 번 되거든요. 운전하면서 그리고 저 드럼을 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제 모든 제 삶이 바뀌었거든요. 제 삶에 기쁨이 생겼고 제일 먼저는 제 마음의 상처가 치우게 된 거예요. 드럼을 치면서. 저 그리고 성격도 많이 달라졌고 정말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또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고 그 드럼을 하면서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드럼을 치기 위해서도 제가 더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제도 그 몸이 허약하고 약하던 몸도 정말 제 스스로가 제 몸을 케어하기 시작을 했고 정말 제 삶이 정말 옆으로가 지금 바뀌었다면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여자로서 가졌던 꿈도 요즘 같은 업무 환경도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이 달라졌기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40대 탈북 여성 해나 김 씨. 해나 김 씨의 심장은 두둥 자신의 가슴을 뻥 뚫어놨던 드럼 소리처럼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새롭게 뛰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건강하고 활기차게 한 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